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요.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정권영 목사의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 음성 파일입니다. 이 설교가 다루는 주제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뜨겁고도 또 어려운 주제 중 하나인 종말, 바로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생각하면 좀 모순적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또 동시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거든요.
네네.
이게 뭐랄까 도착 시간도 안 알려주고 기차를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딜레마가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자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설교가 그 딜레마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열쇠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딜레마가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왜 어떤 사람들한테는 극단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두려움의 근원이 되고요.
네.
또 다른 이들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 되는 걸까요? 이 설교는 그 차이가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아, 해석의 문제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따라가면서 종말 예언을 무슨 문자 그대로의 시간표처럼 보는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요. 그 안에 담긴 상징, 또 역사적 의미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로 삼는 법을 한번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설교의 시작이 바로 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 대림절로 시작되죠.
네.
보통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간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설교에서는 이 기다림의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2000년 전의 초림을 기억하는 동시에 미래에 다시 올 재림을 고대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과거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주려고 설교자가 손양원 목사님의 찬송과 주님 고대가를 인용하잖아요.
아, 네.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이 가사에는 정말 뼈저린 고난 속에서 유일한 희망을 붙들었던 사람들의 간절함이 그대로 담겨 있죠.
그 간절함이 그냥 개인적인 소망을 넘어서 기독교라는 종교 전체를 움직인 거대한 에너지였다. 이런 분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네.
보통 기독교 신앙의 핵심 동력을 부활 신앙에서 많이 찾는데 이 설교는 그에 못지않게 이 재림 신앙이 로마 제국의 그 혹독한 박해를 견디게 한 버팀목이었다. 이렇게 강조하더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개인에게 구원의 확신을 줬다면 역사의 끝에 있을 재림에 대한 믿음은 공동체 전체에게 역사의 방향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셈이죠.
아하.
불의한 권력이 영원할 수 없다. 마침내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 끔찍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라고 하면서 성경은 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심지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보면 14만 4천 명이라든지 666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좀 섬뜩한 숫자나 이미지들이 막 등장한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 혼란스러워요.
바로 그 지점이 수많은 오해와 또 이단들이 파고드는 틈새입니다. 설교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문학 장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역설해요. 요한계시록이나 오늘 설교 본문인 마가복음 13장은 신학자들이 묵시록, 영어로 아포칼립스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장르라는 거죠.
묵시록이요?
네. 묵시라는 단어 뜻 그대로 현실을 뭐 직접적으로 고발하거나 미래를 예보하는 게 아니고요. 상징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은밀하게 드러내는 문학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을 무슨 미래 사회에 대한 신문 기사처럼 읽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이런 구절 같은 경우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지구에 거대한 천문학적 재앙이 닥치는 걸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보이죠. 하지만 설교자는 그 이미지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었다고 지적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나 에돔의 멸망, 즉 한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심판을 묘사할 때
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우주적 붕괴의 임지를 사용하거든요.
아, 그게 실제 우주 붕괴가 아니라 상징이었군요.
네. 한 나라가 망하는 충격과 공포가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다. 이런 극적인 표현인 셈이죠. 따라서 마가복음의 이 구절도 실제 우주 재앙에 대한 과학적 묘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적 언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읽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도 그렇죠. 어떤 특정 단체에서는 자기 교인 수가 그 숫자를 채워야 구원이 온다. 이렇게 주장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있었죠.
사실 그게 문자 그대로의 정원을 의미한다고 보기엔 좀 어색한 점이 많았거든요.
네, 설교자는 그 숫자 역시 상징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고요.
네, 열둘.
그리고 천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12 곱하기 천, 즉 14만 4천 명은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다시 말해 구원받는 이들의 총체적인 충만함을 나타내는 상징수라는 해석이 훨씬 설득력이 있죠.
아, 한 명이라도 부족하면 안 되는 그런 제한된 숫자가 아니군요.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충만하고 완전한 구원을 나타내는 희망의 숫자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듣고 나니까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이게 단순히 학문적인 오류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고 심지어는 사회를 병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위험성을 알기에 설교자는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예언을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역사요?
네. 마가복음 13장의 이 무시무시한 예언들이 사실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었던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막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특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구절이요. 이게 그냥 막연한 비유인 줄 알았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표현이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구체적인 단어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맞아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사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건 그냥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에 맞서 싸워서 성전을 되찾았죠. 그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한우카, 우리가 아는 수전절입니다.
아하, 한우카.
즉, 마가복음을 읽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과거의 그 끔찍했던 역사와 또 곧 닥쳐올 로마에 의한 성전 파괴라는 현실적인 공포를 동시에 떠올렸을 거라는 거죠.
와...
네. 예언이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위기, 그리고 미래의 심판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언이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삶과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 예언이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이라면 그건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에 등장하는 원근법이라는 비유가 아주 탁월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원근법이요? 그림 그릴 때 쓰는. 네. 우리가 풍경화를 그릴 때 가까운 언덕이랑 저 멀리 있는 거대한 산맥을 하나의 화폭에 담는 것처럼 성경의 예언도 그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눈앞에 닥친 역사적 사건, 예를 들면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가까운 언덕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궁극적인 우주적 종말이라는 먼 산맥의 모습을 함께 보여준다는 거죠.
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심판이 앞으로 올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어떤 모습일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나 전조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이해를 잘하셨어요.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만도 아닌 셈이네요.
네. 그 원근법적인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모든 사건 속에서 종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쟁이나 재난, 불의한 일들 역시 세상의 불완전함과 마지막 심판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징조로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종말에 대한 해석과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설교자는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고.
네, 오히려 설교는 종말 신앙이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책임감 있게 만들어주는 세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정리합니다.
네, 세 가지.
첫째는 심판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 삶의 선택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평가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죠. 이건 뭐 공포라기보다는 삶의 진지함과 무게를 더해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매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가짐과 비슷하겠네요.
아,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의 유한성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설교에서는 존 번이언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장망성, 즉 장차 망할성이라는 표현을 빌려오거든요.
장망성.
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의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결국 사라질 유한한 것임을 직시하고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허무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한한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설교는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이 모든 논의의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관점이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종말은 모든 것이 파괴되는 절망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불의와 고통, 슬픔이 끝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와 정의가 실현되는 최후 승리의 날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두려워하며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희망의 날이라는 약간 역설적인 결론이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 설교의 제목인 끝까지 견디는 자와 모든 내용이 하나로 쫙 연결되는군요.
네, 그렇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잘못된 종말론에 현혹돼서 두려움에 떨거나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후 승리에 대한 희망을 붙들고 오늘 한 후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네.
그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다. 뭐 이런 거네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기독교의 종말론을 정말 다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을 맞추기 위한 무슨 비밀 코드를 해독하는 작업이 아니었고요.
네, 아니었죠.
오히려 세상의 끝이라는 렌즈를 통해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드는 아주 현대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이었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설교는 고대 유대인들이 성전 파괴라는 자신들의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종말이라는 거대한 예언을 이해했다고 설명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사건들, 예를 들어 끊이지 않는 전쟁, 혹은 심각한 기후변화, 혹은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 같은 일들을 과연 어떤 신념의 렌즈, 혹은 어떤 예언의 틀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을까요?
아.
그리고 그 해석이 우리 개인의 선택과 사회 전체의 광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좀 성찰해보는 것. 그것이 이 고대의 텍스트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